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땜빵 방송 중인 노혜경입니다. 네, 북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신경숙 이야기로 조금 넘어갔는데 뭐 북한을 문화의 관점에서 보는 거나 아니면 남한의 문학의 문제점을 보는 거나 비슷비슷하니까 막 그렇다라고 혼자 변명을 합니다. 국민 그 TV의 광고가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재미나네요. 이게 좀 특이해요. 광고부터 좀 듣고 나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오,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북한 이야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일성이, 제목이 섹시하죠. 김일성은 문화운동가냐.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를 통해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체제다라고 하는 거를 어제 말씀드렸어요. 예,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가 아닌 뭐 국가 계획 경제로 한다든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심지어 이 윤리라든가 도덕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사회주의적으로 완전히 개조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아주 야심찬 기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근대적인 기획입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북한도 근대 국가의 일종이다라는 뜻이죠. 예, 그 근대 국가의 일종이었던 북한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때로는 신정국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왕조국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예, 그런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국가로 변화하기까지의 기나긴 과정은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라고 하는 한 권력자가 말 그대로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뒷받침한 것이 이 문학예술. 북한에서는 문화예술이라고 부르지를 않고요. 문학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요. 문학이야말로 모든 예술의 중심에 있는 장르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뭐 소설이니 시니 이런 것들이 중심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학을 이루고 있는 그 정신체계 그 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일종의 혼, 문학의 혼이라고 하는 게 예술의 핵심 분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문학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라든가 책의 형태로 있지 않아도 문학이라는 게 모든 예술이 중심이다라는 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요즘 이 마크 로스코 그 그림이 한가라 미술관에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 마크 로스코 그림 앞에 서서 정말 감동을 느끼잖아요. 아주 벅찬데 그 벅찬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하고 나누려면 언어가 필요합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언어를 재료로 삼아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사회주의권 특히 북한에서는 문화예술이 아니라 문학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명료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어제 제가 북한 얘기를 하다가 말고 신경숙 때문에 입에 거품을 물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 정신, 인류의 정신을 다루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제가 오늘 아침 페북에다가 황교안 같은 자가 국무총리가 되는 나라라는 거 이건 문학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요. 공감할 수밖에 없죠. 문학이 죽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할 것이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 황교안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게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해서 좀 거시기한데요. 2002년도에 선거에 참여해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기억하는 슬로건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제가 만든 것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노무현입니다. 두 번 생각하면 노무현이 보입니다. 두 번 생각하면이라는 말이 나온 건 기호가 2번이었기 때문이고 생각해보면 노무현입니다죠. 그냥 가만히 보았을 때 왜 노무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혹은 단순하게 아 나는 뭐 한나라 지지니까 회장 찍어 나는 민주당 지지니까 노무현 찍어 이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왜 노무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기능인데 요즘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남편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편이 어제 회사에서 그 뉴스가 떴더래요. 김광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방비가 북한은 1조고 우리는 30조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쟁이 붙으면 북한에 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유가 근거가 뭐냐라고 질의를 했었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1조 대 30조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집니까 했더니 옆자리에 있는 어떤 나이 지긋한 강남 사시는 분이 우리가 진다 그러더래요. 왜 지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당백이니까 우리가 진대요. 도저히 설명이 안 돼가지고 하고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아이고 마 말자 내가 이 사람을 붙잡고 말을 해봐야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바로 이거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문학예술이다라고 문화의 이름을 통칭해서 부르는 북한은 인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까. 자 이게 이제 문학예술 북한 문학예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인 거죠. 여하튼 김일성이 수많은 북한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문학예술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지지를 얻어서 그 국가 건설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실제로 북한이 그 전쟁이 끝나고 한 4,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민심 이반이 있습니다. 어떤 민심 위반이 있느냐. 농민들이 토지를 분배를 받아서 보수화가 되죠. 사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시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던 것도 그 귀족들이 토지를 물려받아서 그야말로 무산자 대중에서 토지를 지닌 그 이 지주잖아요. 아주 작지만 지주로 변한 농민들이 보수적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혁명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역사 배울 때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밑바닥에 있는 농민들이라든가 또는 이 그 밖의 어떤 저 하여튼 비지식인들 그룹에서는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김일성 체제 또는 공산주의 체제가 우리한테 어쩌고저쩌고 썰레발 떨면서 화려하게 말을 했던 것과는 달리 좀 다르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뭔가 반대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북한이 또 후기로 50년대 후반으로 가면 나눠졌던 토지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시 협동농장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유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불만들이 있지만 지식인들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죠. 왜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식인은 우선 처음에 자기가 품었던 뜻을 지키고 나아가려는 어떤 관성이 있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자기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아 그땐 내가 틀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지식인은 정말 드뭅니다. 너무 자주 내가 틀렸네요라고 하면 그거는 실력이 없는 거지만 정말 우리한테 실력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어떤 지식인이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 학설이 틀렸어요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웅인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정말 드물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사회주의적 지식인들도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책이긴 한데 잘 안 알려진 등나무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이한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혜림이라고 김정일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정식 결혼을 못했죠. 정식 결혼을 못한 사연이 참 좀 약간 기구한데 성혜림이 김정일을 만났을 때 김정일은 총각이죠. 이제 막 대학을 졸업을 하고 차츰차츰 북한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무렵인데 영화를 김정일이 주로 장악을 해서 자기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데 썼어요. 사실 문학예술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는 집단체조와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집단체조. 우리 아리랑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스게임. 자기들은 마스게임이라고 안 하고 집단체조라고 하죠. 예, 집단체조인데 이거하고 영화인데 사실은 이 집단체조든 영화든 시나리오는 문학이죠. 어쨌거나 간에 김정일이 그 영화 예술론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그 예술 이론들을 써내요. 여하튼 이 영화를 장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아름다운 여배우를 하나 만나요. 이 성혜림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유부녀였을 뿐만 아니라 유부녀였을 뿐만 아니라 이기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한설야와 더불어 북한의 초기 이 문학계를 장악을 했던 아주 거물급 소설가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황석영이라든가 뭐 별로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이문열급은 되죠. 대단하죠. 이분의 며느리였어요. 자, 이 성혜림하고 사실 서로 좀 반했겠죠. 예, 그래서 그냥 살림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김정남이에요. 김정은의 큰형. 지금 전 세계를 떠돌면서 살고 있죠. 자, 그 김정남이죠. 자, 이런 이 기구한 사연이 있는 성혜림의 언니가 성혜랑이라고 하는 소설가예요. 자, 이 성혜랑과 성혜림 자매의 아버지가 성유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산주의자였거든요. 자, 이분들이 이 38선 시대에 6.25 전쟁이 있기 전이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와 엄마가, 엄마 이름을 제가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삼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일제시대 잡지의 여기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 부부죠. 자, 이 성유경과 이 엄마가 이 38선 시대에 한 1946년도인가 5년도인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북한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성유경은 합천인지 산청인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이 부잣집 아들이 가산을 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 소달구지 있잖아요. 소달구지에 서울 시내의 서점이란 서점은 다 뒤져서 외국어 사전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뭐 한불 사전, 뭐 한영 사전, 한일 사전, 이란 사전, 불한 사전, 뭐 영한 사전 할 것 없이 사전. 그때는 또 일본말로 된 사전들이었겠죠. 이런 사전들을 있는 대로 구해가지고 소달구지에 가득 싣고 올라가요. 이 지식인인 성유경의 입장에서 볼 때 학문을 발전을 시키려면 외국어 공부를 해서 빨리빨리 외국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사전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예, 그런 지식인의 딸들인 거죠. 이 인생이 굉장히 기구합니다만은 이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그 성유경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유경이 나중에 되어 가지고서 남쪽에서 올라간 지식인들을 북한에서 숙청을 하거든요. 숙청을 하는데 그때 역시 숙청을 당해가지고 북한에서의 숙청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예 장성택처럼 죽이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지금의 현영철이라고 북한의 장성이 뭐 사형을 당했다라는 썰도 분분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혁명화 중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혁명화가 뭔가 하면 그 일베에서 뭐 민주하니 무슨 하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굉장히 북한식 용어인데 일베가 이제 북한 말을 따라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혁명 정신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혁명화한다라는 거예요. 시골 같은 데로 보내요. 아니면 어디 한직으로 보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정신 개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만하면 다시 이제 정신 개조가 되었다 싶으면 재미있게도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재밌죠? 굉장히 재미있게도 해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사상이 부족해서 좌천을 시켰다 그러면 다시 못 돌아오죠. 근데 여기서는 한 몇 년 동안 써먹어보고 저기 혁명화 시켜보고 좀 이렇게 정신이 올바로 바뀌었다 싶으면 도로 데리고 오기도 한다는 거. 이런 어떤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북한의 좀 특이한 점이기도 해요. 약간 또 옆으로 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남한이 친일파가 장악한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북한이 더 그렇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왜 북한이 소련군이 진주를 할 때 미처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많은 이 고급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이 공장 뭐 지배인이라든가 또는 공장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지를 않고 계속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빠른 이면에는 일본인을 바로 고용해서 일을 시켜 먹은 그런 역사도 있다라는 거죠. 글쎄 일본 사람을 가리켜서 친일파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일본인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써먹는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정신을 담당하는 인간들이 아니고 그냥 기술자들이고 말하자면 부속품이니까요. 그러니까 부속품으로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을 쓰는 데는 북한 쪽은 오히려 좀 거리낌이 없었고 우리는 정신을 담당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친일을 청산을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고요. 그 성유경이 숙청을 당하죠. 자기 딸이 김정일하고 살고 있는데도 숙청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 초라한 시골 마을에서 정말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그 성혜 니는 못 가고 성혜랑 언니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언니가 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금 처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38선을 넘어온 것이 과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노골적으로는 못 묻고 독자는 알아들을 정도로 묻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여전히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신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인이죠. 비록 내 처지가 지금 형편없는 상황으로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건설하려고 했던 조국이고 비록 이 지금 이 뭐랄까 독재로 치달아가고 김일성이 잘못하는 것이 있고 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비판할 수 없고 잘 되기를 끝까지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상태인데 글쎄 하여튼 좀 어쨌든 그래요. 여하튼 문화예술인과 지식인들을 토대로 해서 이 그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김일성은 또 재미있는 게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함석헌 선생의 말씀이지만 김일성은 전 국민의 엘리트화를 추구했어요. 국민이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정책이 북한 엘리트 정책이 되게 재미있는 게 이중적인데 옛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부터 공부를 해와서 부르주아지 사상 물을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압을 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반면에 일반 민중들, 대중들, 인민들이죠. 인민들이 엘리트 못지않게 공부를 하고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지무지하게 공부시키려고 덤비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신청곡이 들어와 있었어요. 임진강이라고 하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임진강이라는 노래의 역사도 길지만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버벅대면서 북한 애국가의 가사를 소개를 했었죠. 그 북한 애국가의 가사가 왜 그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이렇게 시작되는 박세영이라고 하는 산재비라는 시를 썼던 일제시대 카프파의 유명한 시인이에요. 자, 이분이 쓴 가사예요. 임진강. 김용우의 노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흘러내리고 물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면 알 것만 내 고향 남쪽 가고파도 못가니 임진강 흐름아 원한 싣고 흐르느냐 강 건너갈 밭 에서 갈새만 슬피 울고 내 마음 들판에서 풀뿌리를 캐었만 협동벌 이삭바다 물결 후에 춤추니 임진강 흐름을 가르지를 못하리라
이어서 임진강 한 곡 더 듣고 갈게요. 이번에는 양희영이 부릅니다.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내리고 무쇠
늘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 건가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름아 원한 씻고 흐르느냐 강 건너 갈밭에서 갈새만 슬피 울고 메마른 들판에서 불뿌리를 캐건만 협동벌 이삭바다 물결 위에 춤추니 임진강 흐름을 가르지는 못하리라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름아 원한 씻고 흐르느냐 임진강 흐름아 원한 씻고 흐르느냐
네, 임진강을 두고 아, 두 곡이 아니라 두 번 들었죠. 예, 김영우 씨의 노래하고, 그 양희연 씨가 부른 거. 우리 여기 그 미녀님께서 일본어 버전은 더 슬프더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이 박치기라고 하는 이 제일동포의 애환을 다룬 영화에 삽입되었던 곡이에요. 그야말로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그린 그런. 이 가사가, 참, 뭐라고 할까, 아름답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의 그러니까 일제를 거쳐서 시를 썼던 시인들은 남북한 막론하고 노래 가사를 정말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시인이 정말 그 좋아하는 노래가 왜 그 이 백마강 어쩌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백마강 달밤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가사를 들어보니까 아주 좋고요. 옛날 노래들이 아주 좋아요. 뭐 구세어라 금수나 이런 것들도 진짜 가사가 좋잖아요. 여하튼 뭐 그렇고요. 저 북한 얘기로 계속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유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식인들은 그 이 그 비교적 그 김일성을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이 지식인들이 지지를 등에 업고서 언제나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니죠.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아주 잠깐 김일성 숙청의 역사를 통해서 사회주의 근대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한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3대 세습 국가. 그렇죠. 3대 세습 국가예요. 이 3대 세습 국가를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김일성이 이 위기를 맞은 것,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것은 꽤 여러 차례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당장, 맨 처음 김일성이, 1948년대 국가를 세우면서 이제 일종의 국가 수반이 되잖아요. 이제 국가 수반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6.25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한 세기에 제국주의를 두 번이나 탈승한 위대한 국가라고 말을 해요. 때려서 이겼다는 거예요. 탈승한. 근데 어떻게 두 번이나 이겼냐? 우선 일제를 물리쳤다.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제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미군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미국하고 싸워서 자기들은 이겼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냥 이겼다고 주장할 뿐이에요. 사실상 미군이 이기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이 38선에서 휴전선으로 전선은 바뀌었지만 영토는 비슷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이 휴전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미국도 못 이기고 북한도 못 이긴 건데 자 이걸 가리켜서 북한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겼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북한은 미국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폭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새 이제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무리를 빚고 있는 장비에서도 가끔 좋은 책이 나오긴 하죠. 이 서울대 또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여하튼 책 제목은 폭격입니다. 박사 논문을 책으로 바꾼 건데 이 폭격 안에 보면 어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6.25 전쟁 때 미국이 북한에다가 퍼부은 이 폭탄. 폭탄의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아주 쉽게 비유적으로 말해서 북한을 콩가루로 만들 만큼 퍼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중요한 도시들 있잖아요. 뭐 평양 뭐 그리고 또 뭐 원주 함흥 뭐 원주란다 평양 원산 함흥 뭐 이런 큰 도시들에는 땅에서부터 재워가지고 높이가 8m가 넘는 건물이 없었답니다. 몽땅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한마디로 가루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 엄청난 폭격을 당한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겠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국은 악마고 미국은 적이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자기들이 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미국을 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럴 것이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와가지고 이 저기 웽소리가 들리자마자 폭탄이 내리퍼붓고 여기저기 터지고 하고 나서 어떻게든지 간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있다가 나와서 보면 땅 위에는 반듯한 건물 하나도 없는 가루만 남아있다. 이 지경이 되는 거죠. 여하튼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정도로 북한 자체를 초토화시켜버린 지도자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뭐 쫓겨나야 맞잖아요. 근데 김일성은 살아남습니다. 뒤집어 씌웁니다. 누구한테? 남로당 박헌영 일파에게요. 그때 정말 슬프게도 이 문학예술의 정말 우리 이 문학예술의 총화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임화라고 하는 시인 겸 평론가가 있어요. 예, 일제시대 때 문학의 이론을 세운 몇 명 안 되는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이식문학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의 근대 문학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운 어떤 그 사상과 그리고 기법 그리고 문학 이론 이런 것 위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일본을 통해서 들여온 것이고 그 일본은 또한 서구에서 들여온 문학론이다. 즉 일본의 문학도 이식된 것이고 우리의 문학도 이식된 것이니까 일본을 빼버리고 서구 거를 바로 받아 먹자라는 식의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자면 뿌리가 없는 옮겨 심은 역사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뼈 아픈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임화가 북한으로 올라가가지고 북한 문학의 중요한 토대들을 굉장히 만들어내다시피 했는데 6.25 전쟁 중에 숙청당해요. 사형을 당합니다. 미제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쓰고 사형을 당하는데 임화가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미제의 간첩이 맞다라고 그냥 자인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임화가 간첩이 맞았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요. 임하가 진짜 미제의 간첩이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으로 만든 국가잖아요. 건설한 국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도 참여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쟁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전쟁에도 참여했었고 자 그러니까 이 지식인으로서 자기의 신념으로 만드는 국가인데 이 국가가 틀려먹었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쪽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식인의 연결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의 신념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틀렸다. 어쨌든 임하가 자기가 간첩이다라고 자인을 하고 사라집니다. 예, 그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김일성은 예, 박헌영을 비롯해서 남로당이 예, 국민을 속이고 미국하고 결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을 완전히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죠. 어떻게 보면 말을 정말 잘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위기는 1956년도 제가 연도를 잘못 외워서 첫 시간에 버벅댔는데,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956년도에, 종주국인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스탈린 격하운동이 벌어져요. 스탈린 격하운동. 우상숭배로 가득 찼었던 소련에서 스탈린이 사실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막 이제 이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김일성이 이때 이제 소련에, 건너가요. 고소류 공산당 20차 대행가 뭔가 거기에 참여하러 간 사이에 이제 북한의 그 다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김일성을 몰아내자. 이 김일성 일당 독재 체제로 자꾸만 가고 김일성이 자꾸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몰아내자라고 모의작당을 하고 회의석상에서 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김일성이 도로 엎어쳐요. 엎어쳐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오히려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소련파, 연안파 이런 사람들을 숙청을 해버려요. 이게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되고 분열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첩경인데 이 사람들이 국가 내부에 종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가 분열을 책동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위기를 넘깁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나서 김일성은 뭔가 이런 상태대로는 안 되겠고 체제를 조금씩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 이 경제 발전을 좀 더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8월 종파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경제적 사건이기도 해요. 이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켜서 국민의 민생 경제를 보살펴야 된다라는 파들이 있었고 중화학공업을 먼저 일으켜야 된다는 파들이 있었어요. 김일성은 중화학공업을 먼저 일으켜야 된다는 쪽이었는데 이 중화학공업 쪽에는 당연히 자동차라든가 농기구라든가 이런 기계를 만드는 것들도 있고 무기 만드는 산업도 당연히 있죠. 예, 어쨌든 이 중공업과 경공업을 병진 발전시킨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군비 확장과 기타 이제 중화학공업 쪽에 좀 더 비중이 실린 이런 경제 발전 계획을 김일성은 주장을 했고 반대파는 그 반대를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경제적인 논쟁도 얽혀서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때 김일성이 승리를 함으로써 나중에 유일 체제로 갈 수 있는 토대를 한번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59년도쯤에는 문학판에서는 굉장히 이 또한 뼈아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 편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사건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북한에서는 당하고 국가가 일종의 일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정조직하고 당조직이 언제나 나란히 병행해서 가는데요. 이 가끔 가다가 당이 국민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이 있어요. 이 붉은 편지라고 하는 이름의 편지예요. 공산당은 원래 붉은 색깔이 상징색이거든요. 그래서 빨갱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상징색인 이 색을 가지고 와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가 붉은 편지라고 하는 건데 6.25 전쟁 중에도 한번 보낸 적이 있었고요. 59년인가에 붉은 편지를 또 한번 보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모든 당원들이 국가 건설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문인들한테도 보내요. 그때 당시에 문인들은 이 국가 건설에 매진하는 노동자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문학 작품을 굉장히 많이 창작을 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생각할 때는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현장에서 자기가 노동자가 되어서 체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소설가가 그 천리마 운동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는 천리마 영웅을 그리기 위해서 공장에 시찰을 가요. 그래갖고 한 달쯤 같이 보고 말하자면 이 관찰을 해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이 붉은 편지는 네가 가서 노동자가 되어라라는 거죠. 이때 지금 우리나라 시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북한이 고향이라서 북한에 계속 있었다가 북한 사회에 살게 된 분인데 처음에는 시를 조금 썼는데 나중에는 시를 발표를 못해요. 발표를 못하고 계속 동화를 쓰고 이제 동화평론을 쓰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때 그 염소 키우러 내려가요. 시골로 고향말로 염소 농장에 가요. 염소 농장에 가가지고 한 몇 년 동안은 열심히 조선문학에 주고도 하고 글을 쓰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 그냥 포기를 하고 사라져버리거든요. 되게 슬픈 사연이죠. 자, 이 붉은 편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문인들이 하방을 하죠. 이 50년대 후반에서부터 한 60년대 초반까지에 이르는 이 김일성의 이 일종의 그 슈퍼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어요. 막 몰고 가는 거죠. 자,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북한은 61년도 정도 되면 사회주의 체제로 거의 완결된 국가가 됩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이 되고 난 다음 김일성이 뭘 했느냐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그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죠. 리설주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저기 샤넬 가방인가 뭔가를 들고 다녔다고 해서 북한에서 뭐 화제가 되고 북한의 여성들이 리설주 패션을 따라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됐어요? 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네. 어떡하지? 그러면 리설주 노래가 아마 지금 서비스가 안 되나 보죠. 우리나라 그에서 이 그 리설주가 처음에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좀 할 말은 아니지만 인기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리설주 패션에 대해서 뭐 머리카락이 뭘 어쨌다는 둥, 치마가 짧았다는 둥, 길었다는 둥, 뭐 브로치를 뭘 달았다는 둥, 액세서리가 뭘 했다는 둥, 심지어 뭐 무슨 뭐 아그 가죽 가방 뭘 들었다는 둥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심지어 벅스에도 리설주가 부른 노래 시리즈도 올라가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다 없네요. 아마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설주가 부른 거 말고 청산벌의 풍년이 왔네? 예, 라고 하는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산벌의 풍년이 왔네라고 하는 노래는요, 북한의 이 그야말로 개관 시인인 김상호라고 하는 분이 쓴 가사입니다. 청산벌의 풍년이 왔네라고 하는 이 노래에 얽힌 사연도 또 재미있는 것들이 있죠. 이 노래를 쓴 김상호라고 하는 사람도 61년도쯤에 출당 철칙을 당해요. 출당 철칙이 뭔가 하면 당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반도 아마 돼지 치러 갔을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돌아오는데, 근데 출당 철칙을 당하기 전에 이분이 쓴 가사가 이 노래인데, 이건 정말 북한 인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가요였거든요. 자, 이런 가요를 썼던 사람들도 사상이 꼬롬하다 해갖고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59년에서 61년 사이에 문인들 가운데에서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밀려났다라고 봐도, 다는 아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밀려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2차로 밀려난 게 나중에 이제 67년 이후에요. 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리설주 노래를 제가 이 청산벌레를 중심으로 찾아서 없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어요. 대중가요인데 리설주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어떤 가수쯤 된다고 볼까? 하여튼 인기 있는 대중가수였던 것 같아요.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마음 곱고 인물 잘나 멋있던가 옷잘 입고 말을 잘해 멋이 있던가 그러구나 좋아하는 멋있는 사람 말보다도 일 잘하는 시청가라네 아 불같은 사나이라네 남을 위해 험한 일도 먼저 찾는 미도운 사람 그러거나 존경하는 멋있는 사람 소박하고 고지식한 일꾼이라네 아 열정적인 사나이라네
네, 아, 이효리급이다라고 라게이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설주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효리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노래를 들었어요. 이 김일성이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성립을 하죠. 제대로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다시 예, 자기 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언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이 느낀 거죠. 김일성이 아 이게 공산주의 체제 그 자체만으로는 힘들다. 스탈린이 저렇게 이렇게 내려앉는 걸 보면서 야 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겠다. 예.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도 북한의 지식인들은 김일성을 좀 신뢰했던 것 같아요.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내지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추구를 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일당 독재라고 하는 것은 당 서기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위임받은 1인 권력에게로 권력이 집중되기 쉬운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상숭배 수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후계자들이 이 저기 뭐랄까 권력을 어떻게 보면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후계자들이 이 앞선 권력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우상 타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김일성은 이렇게 이제 우상이 타파되는 것 자체가 허약한 북한의 상황에서 볼 때는 체제가 휘청거리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합니다. 하죠. 교육을 통해서 북한은 이 일종의 주체를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예, 주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듣기에 말만 갖고 듣기엔 되게 그럴듯해요.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예, 그리고 또 뭐 자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정치에서의 자주든가요? 하여튼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죠.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면서 차츰차츰 유일 그 체계, 유일 체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60년대라고 하는 기간 전반에요. 근데 실제로 이 60년대라고 하는 기간에는 북한이 붉은 편지 사건이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차례의 이 부르주아지적 사상을 지니고 있는 문학예술인들에 대한 퇴출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공고하게 지니고 있는 그 문학예술인들로 차츰차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네들 체제 내부에서 나름 창작 방법론을 두고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기도 했던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북한의 문학예술은 주로 문학예술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놓고선 다투기 시작을 해요. 주인공이 누구냐. 처음에 제가 50년대 때 이 시에서 특히 나라고 하는 것이 시인 개인의 자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주체여야 된다. 우리여야 된다. 즉 자아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그것이 먹혀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나가 우리인데 소설에서는 더 그랬고 시에서도 어떤 우리냐? 시대의 주인공이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주인공이냐? 50년대 후반쯤에는 한참 경제 건설이 가속화되고 천리마 운동이 막 시작이 되어서 온갖 운동들이 벌어지던 시기예요. 예, 새벽 별보기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새벽에 별보고 나와가지고 밤에 달 보고 들어온다. 새벽 별보기 운동, 뭐 천리마 영웅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왜 국가 건설, 국가의 재건이죠. 재건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을 주인공으로 해야 된다. 또는 당성이 굉장히 강한 당원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식의 창작 방법론 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평론가들도 작품들에 대해서 평을 할 때 주인공이 제대로 되었느냐 아니냐 같은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60년대 들어가면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새로운 주인공. 그 새로운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와 60년대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여하튼 북한이 이 새로운 주인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김일성 유일 독재 체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닦았다라는 거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떻게 기반을 닦았느냐. 맛배기로 조금 얘기하자면 김일성이 항일무장 그 투쟁을 이끈 전사다라고 했잖아요. 60년대에 조국 건설에 매진하는 노동 영웅들뿐만 아니라 이 항일 혁명 투사들이 주인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항일무장투쟁에 종사했었던 혁명 영웅들을 발굴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일종의 역사 발굴이죠. 역사 발굴을 하다가 나중에는 역사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창조에 문학이 무지무지하게 참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대충 어떤 분위기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아, 내일 토요일이죠.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 이 워렌 버핏님께서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유사 종교 우상 숭배 국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좀 그렇게 볼 수 있죠. 신정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신정 국가. 근데 적어도 61년도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했고 사회주의 국가를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70년이나 되는 역사에서 시작부터 만약에 북한이 김일성이 종교다, 우리가 국가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인민이 과연 따라했겠어요? 인민이 따라하게끔 만든 기나긴 과정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